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어떻게 대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 섭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세계 가운데 사람의 가치가 크게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백화점에, 정상적인 백화점에 물건이 진열되었을 때 4,000불짜리 가죽 코트, 그럼 4,000불 가격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40불 가격표가 붙어있다든지, 50불짜리 장난감이에요. 근데 그게 500불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시시한 것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존경 가치를 부여하신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그래서 간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네 번째 특성이 오늘 제목처럼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기 또는 자기와 관계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주목이나 칭찬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시기심과 자기 자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시기심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에요. 반면에 자기 자랑은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심은 남을 비하시키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저거 가질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시기심이라면 자기 자랑은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정황은 무엇일까? 어떤 문맥 가운데 고린도교회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인가? 영적 은사 문제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적 은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익한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죠. 그 정비공이 차를 고쳐줍니다. 유익이 발생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갑니다. 유익을 얻습니다.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왼손을 뒤로 뻗어서 긁습니다. 그래서 시원함이 임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익을 가져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가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수단, 그게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gifts입니다.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성숙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내게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이런 태도인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것은 미성숙한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드러난 은사를 메달이나 훈장점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자랑거리로 사용했단 말이죠. 개인에게 맡겨진, 개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선물로 맡겨진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용해야 하는지,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고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생각인지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랑거리로 사용했을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생애를 평가받는 리뷰의 시간이 오겠죠. 그때 이러한 은사에 대한 태도는 후회하게 되는 어리석게 사용된 그런 선택으로 후회할 거라는 거죠. 왜요? 사랑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잠시 이 자기 자랑의 메커니즘, 이 자기 자랑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오스트리아 출생의 유대계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뭐 정신의학에 관련된 것을 공부한 사람은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경우 없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열등감이 심하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며 불필요한 정도로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상 자존감이 낮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기애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 첫째는 대개 유년 시절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 이렇게 진단해요.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과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깊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말들로 대화를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은 네티즌 신세대입니까? 그러면 안물 안궁이 어떤 뜻인지 알겠군요. 무슨 뜻이죠? 하고 고개를 돌리는 이들은 조금 늦습니다. 안물 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데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해요. 관심이 없는데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열등감이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과시 또는 자기 자랑 심한 사람이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를 갈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명령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자신을 남에게 어필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정신을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은 전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의 그 항공사 오너의 딸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일어난 소동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 땅콩을 성문이 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문들에게 고함 지르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쫓아내고 수백 명이 탑승한 비행기를 이륙을 지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갑질의 심리 내면에는 자라면서 생긴 결핍과 깊은 공허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데 항공사의 부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미치니까 분노로 이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내면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위가 곧 그 사람이다. 지위 이퀄 그 사람의 인품, 능력, 자격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엄청난 착각인데 그렇게 확신한대요. 사람들은 이 지위를 가진 나를 이런 지위를 가질 만한 인품과 능력을 지닌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길 거야.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착각인데, 비웃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인품을 갖춘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든히도 애를 씁니다. 자녀들을 닥달해서 명문학교에 넣기를 원하고 우월한 사동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좋은 인맥 확보를 원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를 과시하여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행위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자랑을 담아두기가 힘들어요. 우리 주위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 작은 자랑거리라도 생기면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유명 연예인과 셀카 찍은 거, 아, 이거는 나눠야 돼요. 정치인과 명함 주고받은 거. 최근에 어떤 재미있는 카툰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컷으로 이루어진 카툰 만화의 한 장면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직장 인터뷰를 하는 그런 세팅 같아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 회사에서 당신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회사 사장입니다. 예, 제가 라트비아 선교 사역할 때 사역 초기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보바라는 20대 러시안 형제가 살았습니다. 평소에 교회도 띄엄띄엄 출석하고 성경은 거의 읽지 않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성경을 10장 읽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가 그때 선교사역 할 때 제 이름이 이제 형제 자매들 사이는 필립으로 불렸는데 다가오더니 나는 예배 오기 전에 성경 10장 읽었는데 필립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잠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이요. 여기에는 어찌 보면 고상한 말 장난처럼 들리는 어떤 선언을 야고보가 예수님의 하프 브라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은요, 유교사회였고 글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그래서 학력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학력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박사학위를 딴 사람에게도 학력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조금 기죽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문화 토양이 그래요. 그리고 재산과 직업이 개인의 성공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형제가 건강한 자상, 높은 자부심을 가지기는 힘든 환경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학력이 없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적 부요와 영광스러운 지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소유 삼으신 영광스러운 그 신분적 지위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두 번째는 부한 자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자랑할만 하죠. 명함을 돌릴만 하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아짐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국의 그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 김남준 목사의 저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자기자랑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안에 쓰인 내용을 다 읽은 결과 뭐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기자랑을 했습니다. 그 책이 끝날 즈음에 약 한 2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책인데 그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 학교를 섬기던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뒷자리에는 두 명의 젊은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없으니 그들이 하는 말이 건너편에 앉아있는 제게 거의 다 들렸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자마자 두 사람은 강남의 아파트 시세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지역 땅값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였습니다. 이따금 큰 소리로 웃기도 했습니다. 약 40분 동안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쉼 없는 자기 자랑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성경책과 교회 학교 공과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빚어 나오는 자기 자랑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부요는 자부심의 근거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성공했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던 이 부, 늘 성공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했던 이 부, 그것이 떠나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요. 아,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확신했던, 그렇게 사로잡혔게 했던 그 부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죠. 보통 부자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만들고 축적하고 그것을 또 보존하고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대부분 불이합니다. 저는 깨끗한 부자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을 만들고 이 부요를 만들고 그 재산을 또 보존하고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돈과 관련된 많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주 영성이 깊지 아니하면 어찌 보면은 돈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시간, 그 사람의 대화와 만남,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온통 돈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영원한 복지를 위해서 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볼 때에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러한 위험에 있다가 그 재산이 몽땅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처럼 누렸는데 어쩌다가 이렇게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아야 한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정말 자랑할 만한 그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와, 저 사람은 자랑할 만해. 그런 사람. 역사상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자랑할 것이 많으신 분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분, 세상은 이 분을 어떠한 칭송과 인정으로 대접했을까요? 10절 11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아주지 않았고 칭송 가운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의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분을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계명을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실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친구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그마한 뽐내고 싶은 것, 과시하고 싶은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랑을 절제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2009년 12월 네덜란드 국민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렘브란트, 그 위대한 미술가가 그린 작품 하나가 런던 경매장에서 한국 돈으로 38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구글 검색해서 이미지를 떠올랐는데 영국 파운드로는 2020만 파운드,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382억이었죠. 제목이 양손을 허리에 댄 한 남자의 반신 초상화, 그렇게 돼 있어요. 저에게 100불 주고 사라고 했을 때 내가 이 100불을 쓸 것인가, 이 그림에. 안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엄청난 돈으로 이 그림을 구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 안목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382억 원의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서 아, 뭔가 있구나. 나는 미술적인 그런 감각이 없어서 그만한 돈을 치르는 것이 엄청나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지만 그 작품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가격을 지불한 것을 보니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예요.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전체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 이렇게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너무 값싸게 사람들의 목숨이 이렇게 취급되는데 그 영혼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명령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는 그 영혼의 시각은 없지만 주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하신, 매기신 그 가격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라고 짐작하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위치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다윗의 고백을 봐주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원어를 찾아보면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셨다면, 종기를 부여하셨다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가치보다도 뭔가가 달려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희생하실 정도의 값어치가 사람에게 매겨져 있다면 이러한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이죠. 내가 대하는 사람, 이런 존귀와 값어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지금 다섯 번째 사람과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버겁게 느껴지죠. 와, 이 사랑의 길은, 사랑을 연습한다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켰다는 것인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 은사가 무엇으로 드러나든지 어떻게 출중하든지 상관이 없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선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이 너희를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는 데 소용되면 이미 너희는 사랑의 길에서 이탈한 것이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권면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통제하고 사랑을 연습하게 될 때마다 내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의 단위가 조금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기준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과시하고 자랑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그것이 그냥 나의 에고를 만족시키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내가 자랑을 절제할 때마다 내가 받게 되는 영원한 상급의 단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같이 애쓰십시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사랑을 연습하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지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것 우리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을 추구하라 명령하신 것 그것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